5월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들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붕괴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급격한 탈종교화 현상을 보이면서 가정들의 문제도 점점 더 드러나지게 됩니다. 2020년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비종교인,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수가 전체 국민의 54%가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종교 가진 사람의 수가 10%나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문화도 많이 바뀌어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식을 종교의식으로 치르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세속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간다는 증거이고 비혼 동거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겠지만 통계 지표상으로만 생각해보면 여러 어려움이 예측되는 현상이긴 합니다. 과거 우리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연대의식들이 가족과 친척들 사이 굉장히 끈끈하였는데 최근에는 그 연대의식의 약화가 또 하나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컴패션 네트라는 사회학 용어가 있습니다. 애정 그물망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사회적 연대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그 누군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조부모이든지 삼촌이든지 아버지를 대신하여 돌보았습니다. 그만큼 돌봄의 그물망이 촘촘해서 완전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보호는 가능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곧 5남매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사촌 4남매가 같이 자랐습니다. 숙부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께서 9남매를 키우신 셈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해보면 학교에 갈 때 아침에 학용품 살 돈이 필요하면 아홉 사람이 줄을 서면 아버지가 하나하나씩 나누어 주곤 하셨는데 항상 사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은 동생들을 주시고 마지막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 때에 무언가 맞게 구입해서 가져가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신 조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린 마음에는 의문스럽기도 하고 불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어른들 모두는 또 그 시대 우리 사회 문화 전체가 그리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럴 경우에 바로 돌봄 공백이 되어버리고 아이는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물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돌보게 되겠지만 가족들의 연대를 통한 사랑의 돌봄과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물질의 결핍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면 지금은 사랑의 결핍이 우리의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는 한 가정의 고통과 절망과 비극이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였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 선지자 엘리야는 그리스 시내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사르밧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은둔 중인 그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셔서 먹게 하시고 시냇물을 먹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사르밧 지방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한 과부 모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지금 가진 것은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 떡 하나를 만들어 아들과 내가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 모자에게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다음 이 가정을 위해 축복하여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전후를 다 생각해 보면 이 시기 나라 안의 전체 분위기가 절망과 고통의 어둠이 가득했고 여기저기에서 긴 가뭄과 흉년과 기아와 아사가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나타난 선지자는 예상 못한 역사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했던 한 가정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7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의 간구로 이 아들을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소생, 이 생명의 축복이 이 가정에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도시 가정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시고 그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대표적인 페니키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BC 3000년경부터 페니키아인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부터 이집트와 문물 교역이 성행했고 해양 통로를 장악하여 지중해를 중심으로 국제 무역의 중개로 크게 번성한 도시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성기에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중해의 크레테 그리고 스페인까지를 식민지로 장악할 만큼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이 만든 페니키아 문자는 지금의 그리스 알파벳으로 발전했고 모든 유럽 문자의 근원이 될 만큼 문화적인 발전도 왕성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꽃피웠던 BC 1200년에서 800년까지 기간에 이 지역 문명을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심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이었는데 사라밧은 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최근의 고곽 발굴로 그 당시 도시의 화려한 모습이 드러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이 지역은 화려했던 문명과는 달리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여기에서 출발한 바알 숭배가 온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영적 타락이 공존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속에 도시의 주민이었던 한 모자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이하에 따르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옥의 구조가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좋은 주택이었습니다. 때문에 비록 지금은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원래부터 빈민인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중상층 삶을 살아가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흉년이 계속되면서 이 가정은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나 누구도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고통과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 모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비극은 아합 왕 부부의 불신앙과 폭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이하에 따르면 아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몰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 아합의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에 대하여 선지자 엘리야는 17장 1절 말씀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혹독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빠르게 피폐되어 갔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한 중산층 가정의 모자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뭄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아합에게 진노하셨고 그 일 때문에 실질적 책임과 죄도 없는 서민 중산층 백성들의 극한의 고통을 야기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합 왕은 그 부인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 광적인 바알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었고 특히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바알을 즐겁게 해야 바알이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아무리 열광적으로 바알을 섬겨도 하늘은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비와 이슬을 주관하고 땅에 소산을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자 생긴 현상이 무엇입니까? 17장 7절 말씀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간신히 마실 물을 공급했던 시내마저 말라붙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 말씀에서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던 한 가정의 삶이 붕괴된 모습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긴 내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제 아무리 탁월한 정치 수단을 동원하고 이세벨과 정략 결혼으로 페니키아 자본을 국내에 도입시키고 국경지대의 평화를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를 거역하며 불의를 일삼는 그의 앞길에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를 누구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엘리야는 시내가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한 가정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았고 누구도 돌볼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소생케 하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상반된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8장 21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며 신속한 선택과 확실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인 오늘의 우리가 내려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소생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5장 14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믿음을 택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날이 영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 모자에게 자기를 위해 떡 하나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과부의 표정이 매우 난처해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뜻을 굽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 몰렴치의 극단 아니겠습니까? 어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흔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을 예우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여운 자식과 마지막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식사를 하고 그 후에는 생명을 거두려 한다는 기가 막힌 의미에게 겨우 자기 먹을 떡을 먼저 가져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운운할 자격도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몰렴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 절박한 과부의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 어머니는 말합니다. 비록 이방의 땅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살면서 광폭한 군주가 엄청난 박해로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말은 둘 이상의 이질적 사회 집단이나 문화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경계에 위치하여 어느 쪽에도 귀속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변인 또는 경계인, 한계인 등으로 부릅니다. 시돈의 세라밭에 거주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대표적인 경계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시돈 사람도 아닌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처세술이기도 했고 누구와 원수질 것 없는 삶을 사는 세상 사는 지혜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렵지만 극한의 고통 중 그 우상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게 엘리야는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엘리야의 말이 빨리 가서 나를 위해 떡 하나 만들어 오라고 재촉하는 말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원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 차례대로 잘 번역을 해두었는데 첫 번 말이 Don't be afraid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고 시냄을 맞아 말랐고 여호와 신앙은 박해에 직면했고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어른거려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죽음만이 유일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판단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고 아이 씻기고 빨래하고 밥 짓고 먹이고 키우고 일상의 삶으로 이 정상의 삶으로 겁내지 말고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 주셨는데 이름이 셋입니다. 4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창세기 4장 26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는 예배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라는 단어, 이 이름의 어원이 아니시인데 아니시라는 말은 약하다, 잘 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한 존재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에노스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깨어짐, 파멸, 연약함의 공포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에노스들입니다. 약하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삶이 항상 위험하고 생존 위기가 늘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연약한 인생, 한 조각 마지막 떡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 생각한 이 공포와 절망의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정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지키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 이하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담담하고 침착하게 살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신 은혜가 힘든 세상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일생 동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순종할 때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 주의 손길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생하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절망했던 모자에게 생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 아들이 병들어 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혼을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십니다. 아이도 살고 어미에게 삶의 기쁨도 살아나고 온 가족들의 신앙도 회복되게 됐습니다. 소생케 해주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18장 41절 말씀 이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하나님 드디어 큰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 여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온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춤을 추며 소생하는 축복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이에 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그는 왜 아합에게 이 비 내리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겠습니까?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우상 숭배자에게 명백하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소생의 길이라고 믿고 바알 숭배에 온정성을 다하고 이에 저항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19장 10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반복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절규하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큰 악을 행한 최악의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위기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죽은 아이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분도, 메말라 죽어가던 산천을 생명의 기원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심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소생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신있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서 전해라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보지 못하던 분들이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사랑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셔서 다시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전 분야에 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읍시다. 그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이 모자는 대표적인 도시의 중산층 가정입니다. 악한 시대가 그들을 빈민으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죽음을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게 만들 만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이 아침 이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다. 우리의 통의 가루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병의 기름 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